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유슬 자매님, 안나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사역하시는 신현정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슬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이데라바드는 인도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겠죠? 텔랑가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IT 산업, 즉 정보전자기술 산업의 크기가 인도에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산업공학으로 유명한 큰 대학들이 매우 많고요. 인도 최대의 정보전자산업 도시입니다. 최첨단 산업의 중심이지만 도시의 풍경은 오래고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들이 도시 곳곳에 잘 어울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와, 역사적인 유산들과 현대적인 첨단 도시의 느낌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도시라니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혹시 하이데라바드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도 다른 대부분의 인도의 도시들처럼 힌두교가 강성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데라바드는 인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대도시인데요. 델리, 뭄바이, 콜카타, 방갈루루 같은 다른 인도의 대도시인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바로 무슬림 인구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하이데라바드의 이슬람교도들의 비율은 40%로 매우 많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대부분 힌두교도들이지만요.
어떻게 인도 남부의 이 도시에 유독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그건 하이데라바드가 현대 인도가 세워지기 전에는 강성한 이슬람 왕조가 오랫동안 통치해오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니잠 왕조였는데요. 니잠 왕조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와 같이 이슬람 왕국이어서 왕이 이슬람 군주였습니다. 이 왕국이 이곳에서 무려 500년 정도나 유지되었다고 하니 현대에 와서 1948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 오늘날의 인도가 세워질 때까지도 하이데라바드는 니잠 왕조였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가 온 인도 반도를 점령하고 이 지역도 다스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래도록 이어져 온 이슬람 전통을 다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재미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이데라바드는 인도의 정보기술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 도시의 정치인들이 1990년도부터 일찌감치 정보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매우 열심히 해외의 유명한 정보기술산업회사들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유명한 세계적 기업들의 인도 본사가 다 하이데라바드에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따라서 수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다 이 도시로 모였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정치인들은 그곳을 개발해서 인도에서 가장 큰 첨단 기술지구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데라바드에서 사역하시는 신현정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편지를 읽어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자미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나마스카람,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해 웨슬리 대학 예배 참여 학생들과 함께 1일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놀이 시간을 가지고 또한 진로 탐색을 위한 자기 이해에 대한 강의와 말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조선에서라면 매 여름마다 있는 수련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교회 청년부 모임이 흔하지 않은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도중 평소보다 긴 시간의 정전으로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대학생 여행을 섬기기 위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자로 섬겨준 직장인 지체들로 인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성 여행을 통해 특히 웨슬리 대학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고 학생들을 대학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곧 시작될 새학기에는 웨슬리 대학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정 선교사님은 30대의 젊은 미혼 자매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지로 가신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십니다. 하이데라바드 선교부에 속해서 사역하고 있으시고요. 선교사님은 특히 하이데라바드 대학 사역을 섬기고 있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첨단 산업의 도시답게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생 대상으로 사역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이데라바드에는 정말 큰 공과 대학들이 많아서 드넓은 인도 전국에서 몰려온 인도 대학생들을 한 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무박으로 단기 신앙 훈련을 다녀오셨나 보네요.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의 대학생 시절에도 저렇게 계절마다 뭉쳐서 기도 모임하고 신앙훈련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남조선에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남한에는 정말 교회도 많고 교회마다 다양한 훈련, 특별 순서들도 많고 다양해서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별 모임들을 많이 갖잖아요. 이렇게 인도 같은 선교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루 동안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 매우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남한 사회는 워낙에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조선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때에는 수련회, 대학생 때에는 각종 신앙 훈련 여행, 성인이 되어서는 부흥회니 사경회니 하는 등등 다양한 기독교의 특별 활동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잘 못 이야기하던 것들도 따로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하면 마음을 나누게 되고 같이 시간을 갖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요. 우리 혼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구약 성경 시편 133편을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꼭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다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아마도 시편 133편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고 흘러내리는 광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 한자 표현으로는 기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 임재하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나타나심,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은 바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인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는 거군요. 때로는 너무 많아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교회의 모임들에 대해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대학생들과 선교사님이 함께 모여서 하루 동안 수련회를 떠나서 신앙훈련도 하시고 앞으로 하이데라바드 대학사역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나 자매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학사역을 위해서 저희들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로 신연정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신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비록 독신의 젊은 사역자이시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신 열정으로 인도 현지인들, 특히 대학생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이데라바드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데라바드 대학 사역이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사역 현장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술 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의 편지들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거의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찻집을 세우는 일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내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찻집을 열기 위한 장소를 구해서 곧 계약서를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내와 멀지 않고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저희가 원하던 지역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와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더 비싸게 나온 가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주에게 엄청난 호의를 받아 월세를 처음 제시한 것보다 20%나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구하는 것이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에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찻집의 이름은 우리 브레우 앤 컬처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집처럼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의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도 내부 장식과 기계 구매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사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냉장고 등의 주방에 필요한 것들과 관련 기계를 포함해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 안에 돕는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설립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저희 찻집 일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역시 젊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신선하고 놀랍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다 보니 더 많은 청년들과 편하게 만나서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들을 갖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찻집을 시작하시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신나고 즐겁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네요. 선교사님의 고백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사역의 현장 소식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사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며 결국 이렇게 한 걸음 또 내딛어 가시는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보니 저도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일단 가능한 대로 더 자주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이 힌두교와 이슬람 교도들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할 텐데요. 도시 안에 교회 건물이 아닌 찻집의 형태로 모임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임 장소로 모여들 것 같습니다. 찻집 사역 응원합니다.
네, 찻집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우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님께서 만드시는 찻집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집처럼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있던 탕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아버지 집이겠죠. 이 찻집을 통해 인도 땅에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윤술 자매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독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들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학 사역에 찻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거짓된 힌두교와 이슬람의 가르침에 속아서 소망과 진리 없이 살아온 인도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머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역자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내부 꾸미기와 설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혹은 오늘 시간을 보내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 분씩 돌아가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자매 선교사님이 10년 가까이 인도에서 사역하셨다는 그 사실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인도의 정보 산업이 발달한 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신비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 많은 인도 청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선교사님이 직접 가꾸시고 일하시는 찻집에서 충만하게 느끼는 그 상상을 하면 마음이 감동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러한 상상을 저와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고향 북조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상상을 현실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젊으신 선교사님께서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에 정말 멋지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한 번 소망을 해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북조선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런 찻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찻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또 상상하고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날이 꼭 오기를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분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19살 비산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 위에 서 계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께 힘과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40절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보호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0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명예, 성공, 돈, 권력을 탐하며 나아가는 이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지혜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고된 노동 속 죄의 노예를 살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의 길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각기 모습은 다르고 성품은 다르지만 살고 있는 나라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예배하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땅의 자녀들에게 빛의 말씀을 주시옵고 고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추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이 땅의 영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주님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굶주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추수의 기쁨보다 다가오는 추위와 비어있는 감자음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여, 이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들을 통해 복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지하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산골로 피해 도망을 치고 농사지을 땅조차 없는 형편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소서. 배는 굶주리고 비어있는 창고를 바라보며 근심은 더해지고 박해 속에 눈물의 기도를 멈출 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 주여 놀라운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고 따뜻한 사랑의 팔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악인들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전능자 우리 아버지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손도일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신자들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에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와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손두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북과 남 둘이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손두일 목사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주목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배우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의 삶이 더 힘없고 초라하게 느껴지죠. 오늘 읽은 성경에 그런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오늘은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잘것없는 한 여종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례라고 나오는데요.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과 사라로 부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지금 배경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사라에게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젊은 여종을 아브라함의 처부로 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어서 자녀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그것이 또 잘못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수용해서 사라의 여정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갈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여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기서 멸시했다는 말의 원뜻은 그녀가 안주인을 얕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임신한 이 아이로 인해서 자기가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안주인 사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라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임신한 하갈을 살뜰하게 챙기는 남편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더욱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강한 분노를 느낀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대로 하갈을 처분하도록 허락하고 사라는 하갈을 무섭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도망치게 되죠. 주인 집을 뛰쳐나온 이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짐작해 봅니다. 7절을 보니까 지금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곳이 광야라고 말하죠. 뱃속 아기와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살기가 쉽지 않은 위험한 광야입니다. 낮엔 뜨겁고 밤엔 추운 곳,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구하기 어렵고 위험한 들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삭막한 광야 한가운데서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황량한 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갈은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뱃속 아이에 대한 걱정, 이국 땅에서 당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죽음에 대한 공포, 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녀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런 하갈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하갈이 느꼈을 수많은 감정과 서름과 고통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종 하갈처럼 우리도 쓸쓸함과 처량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과 서름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며 홀로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울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는 그녀가 광야에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홀로 있는 그녀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출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서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앞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부름입니다.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아직 사라의 곁을 떠나야 할 때가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녀의 모습처럼 여종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신분 상승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에게만 시선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라에게 여주인의 자리를 주시고 하갈에겐 여종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화려한 업적을 성취할 때만 주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작은 역할이라도 충성스럽게 수행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 아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분명히 알고 대답하지만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주인에게로 되돌아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돌아가서 학대를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갈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성경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하갈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종 하갈을 믿음의 족장들처럼 대해주시고 그녀와도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름 없는 단역 배우에게 주연 배우와 똑같은 거액의 로임을 약속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16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언한 사자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세심하게 살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름이죠. 아무도 응원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타지에서 종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 남모를 애환과 고통,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무명인의 서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마엘이란 이름 속에는 세심하게 귀 기울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암울했던 하갈의 삶에 새로운 살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갈의 삶이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갈의 고백이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만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셈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는데요. 그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지명을 짓는다는 것은 영원히 기념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일회적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삶에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갈은 성경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 인생의 깊은 굴곡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 빛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로 내던져진 하갈, 그곳에서 죽든 살든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은 무명의 여인 하갈, 외로움과 막막함 가운데 울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세밀하게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어려움과 서름을 다 안다. 네가 주연 배우가 아니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도 나는 너를 살피고 너를 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나를 위로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새기고 기념하는 모든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처지를 또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손두엘 목사님이 북조선 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손두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북조선 연합교회와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혹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북조선 또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대단치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또 힘을 내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자 하갈을 찾아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손두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봉헌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갈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모든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광야에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엘로이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